남다른 시야와 시각, 넓이의 뉴스들을 더 흥미롭게 만나보실 수 있는 더 넓은 뉴스. 오늘도 김성수 시사문화평론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오늘은 서점, 책방에 대한 이야기 해주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책방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저는 그냥 책방을 너무 좋아해서
저도요.
그냥 예. 편안한 휴식이 떠오릅니다.
아, 실제로? 우리 그 한국의 책방이라고 하는 곳은
네.
가면은 책들이 빼곡하게 꽂혀 있는 그 장면만으로도 압도를 하는 곳이잖아요.
네.
책을 파는 가게가 책방인데, 근데 거기에 들어가면은 이 책들을 눈으로 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책들을 갖다 자기가 골라 보면서 내가 뭐가 궁금하고 또 어떤 것들을 좋아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이 책을 통해서 진짜 나의 그 그냥 마음의 양식을 계속 이렇게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네.
다른 가게에서는 이러잖아요. 물론 시식 코너가 있는 데는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먹어보고 뭐 음식을 고르고 이러지 못하죠.
네.
보고 골라야 되잖아요.
네.
이제 그리고 또 뭐 옷가게 같은 데서 입어보고 살 수는 있습니다만 무한정 그럴 수는 없죠.
맞아요. 그냥 오래 있으면 조금 눈치가 보이기도
보이고.
하고.
근데 책방은 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책방은 책을 갖다 고르면서 또 일부는 읽어볼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또 그 책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주인 아저씨하고 이렇게 두런두런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네 사랑방이 되기도 하고
네.
하는 그런 곳이 책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부터인가 이 책이라고 하는 게 좀 돈이 돼요. 고부가가치
네.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제가 예전에 인쇄와 관련되어 있는 일을 갖다 조금 해본 적이 있는데
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책이 만들어질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은 팔리면 팔릴수록 고스란히 이제 이득이
네.
많이 남게 되는 그런 사업이기도 해요. 책을 만들어 판다는 게. 그러다 보니까 대형 책방들이
네.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책들을 모으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오셔서 충분히 그 책도 그 사시고 또 이것저것 즐기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사셔라.
네.
그런 문화가 들어오게 되면서부터 작은 동네 서점이 막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게다가 요즘에는 직결로 그냥 책을 구입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네.
컴퓨터의 스크린을 딱 띄워가지고 띡띡띡 누르기만 하면은 책이 집까지 딱 배달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동네까지 그 앞에 가는 것도 싫은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게. 그리고 거기서 가가지고 한 시간, 두 시간 이렇게 서서 이렇게 비교해보고 이런 게 싫은 거죠.
네.
편안하게 앉아서 요즘엔 휴대폰으로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딱 보는 그런데 익숙해지다 보니까 서점들이 많이 사라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동네 서점이 사라져가고 있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런 거 참 좋아하는데 사라져서 너무 아쉽거든요.
네.
요즘엔 동네 책방 만나는 게 너무 어려워졌는데 이 대형 서점이 늘어났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지역 서점이 그렇다면 줄었나요?
자 일단은 좀 비교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지난 10년 동안에 동네 서점이 무려 878개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어떤 심각한 곳도 있냐면 기초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곳들 우리는 동이라고 하잖아요. 서울에서는
네.
무슨 무슨 동 이런데 이런 곳들 다섯 곳 중에 한 곳꼴로 지역 서점이 하나뿐이거나 아예 없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네.
진짜 이제 이렇게 글을 써서 나중에 작가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러면은 일단은 새롭게 좀 책을 갖다가 좀 만나보려면은 동네 책방 제 기억으로는 세종서점이라는 책방이었는데
네.
그냥 가는 거예요. 가서 책을 막 이렇게 보다 보면 주인 아저씨가 이렇게 골라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두 시간 있다 보면은 책 한 권 딱 들려갖고 갖고 나오면서 그러면서 아주 뿌듯한 기분이 되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다니면서 동네에서 책을 만날 수가 없다는
그쵸.
거죠.
자,
물론 이제 뭐 이런 네. 그 교양서적도 교양서적이지만 참고서 같은 거 이런 거 살 수 있는 것도 없으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참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의 전국 지자체 중에서 뭐 인천의 옹진군, 전남 신안군, 또 경북 영양군, 울릉군, 경남 의령군 이런 다섯 곳은 서점이 없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럼 반대로 뭐 대부분 지역 서점이 사라지고 있다고 해주셨는데 혹시 네. 늘어나는 곳은 없나요?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15곳이 더 생겼는데 네. 이제 경기 콘텐츠 진흥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경기도 산하 기관인데 이제 여기서 경기 서점학교라고 하는 걸 운영하면서 서점의 인증제를 도입했어요.
네.
그래서 지역 서점, 동네 책방한테는 인증을 해줍니다. 여기는 믿을 만한 곳입니다. 동네 책방인데 다양한 문화를 같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인증을 해주면 네. 그러면 지원금도 조금 줘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서점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죠.
네.
제주도에서도 서점이 늘었어요. 여기는 지역 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냥 순수한 책방, 책을 네. 파는 가게는 31개에서 27개로 줄었는데 대신 기타 서점이라고 해서 요즘 이런 데는 막 늘어나거든요. 혹시 네. 북카페란 말 들어보셨죠?
들어봤죠.
예. 네. 책이 있는데 거기에 커피도 팔아요. 이런 곳들.
너무 좋네요.
관광지라는 특성 때문에 네. 기존의 전형적인 서점과 달리 색다른 서점들이 제주도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 서점 자체가 네. 그냥 관광지가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왜 기타 서점이라고 부르나요?
그러니까 보통 책만 파는 곳이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책만 팔면은 네. 매출이 책 자체로는 떨어지는데 다른 것들을 같이 파니까 전반적으로는 꽤 이득을 갖다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기타 서점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책하고 술도 같이 팔고요. 강원도 같은 경우도요. 네. 작년보다 늘었어요. 좀 소폭이지만 늘었는데 강원도도 어떻게 보면은 이 동네 서점의 색다른 기능을 발견하게 되면서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뭐 지금 제주도, 강원도, 뭐 기타 서점들 말씀해주셨는데 좀 이 외에도 좀 색다른 서점이 또 있다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저는 그런 기억이 참 아직까지도 선명한데요.
네.
저는 서점을 주로 SNS로 썼습니다. 이게 메시지를 보내는 공간으로 쓴 거예요.
뭐 안에서 연애 편지.
아, 그렇죠. 그러니까 서점에 옛날에는요.
네.
제 서점 문 앞에 큰 이렇게 벽보판이 있었어요.
네.
거기에 사람들이 조그만 종이 쪽지로 이렇게 누구에게 해놓은 다음에 이렇게 접어서 네. 편지처럼 적기도 하고 이렇게 아주 붙여놨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우리 첫눈 오는 날 어디서 만나 적어놓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여자친구가 딱 봐가지고 네. 만나기도 하고 이런 걸로 썼는데 이런 곳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서점은 그냥 참새가 방앗간 드나들듯이 막 드나들게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럼
네.
그 안에서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서점 주인 아저씨랑 같이 밥을 먹기도 하죠. 그럼 식당이 되는 거잖아요. 또 서점 주인 아저씨랑 뭐 책을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토론의 방이 되는 거잖아요.
네.
함께 노래를 듣기도 했고 함께 이렇게 비디오를 보기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네. 그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 외국 다큐멘터리 그 영화들을 그 서점에서 보기도 했거든요. 역할을 되살리면 그러면 서점이 더 부활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서점 주인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생각을 담는 집이라는 서점이 있는데
네.
이 서점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문화공간 역할을 합니다. 완전 시골이에요.
네.
그 시골에 무슨 책방이 있습니까? 이렇게 찾아오신 분들이 얘기를 한답니다. 근데 책방 바로 옆에는 밭이 있어요.
그래서
주인장도
네.
책방 일을 하다가 손님이 없으면 밭에 나가서 밭을 막 이렇게 그렇구나. 일구고
네.
그리고 다시 들어와가지고 책을 팔고 그리고 동네 아저씨 아줌마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자기가 이제 뽑아온 오이 같은 거 이렇게 탁탁 나눠주면서 그러면서 아 요즘 재밌는 책이 뭐 있대 이러면서 소개해달라고도 하고
네.
그러다가 뭐 쓱 보기도 하고 그리고 사가기도 하고 이런 동네의 사랑방이 돼버렸어요.
그렇군요.
여기에서
네.
특히 이제 주인장이 작가들을 많이 알아서 소설가 시인들 이런
네.
사람들을 불러와요. 그래서 동네 이렇게 일종의 문화 콘서트 이런 공연을 열기도 해요.
네.
그렇게 하니까 여기가 완전히 동네 사람들이 제일 사랑하는 공간이 되는 것이죠.
그럼 뭐 이런 기타 서점들 굉장히 많다는 거 소개해 주셨는데 이렇게 작게 시작을 해서 성공적으로 크게 확장하는 경우는 없나요?
가령 지금 속초에 있는 문우당 서림 같은 경우 여기는 이제 애초에
네.
그 처음에 시작할 때는 5평짜리 규모로 시작했지만 처음부터 문화 공간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딱 책방이었죠.
네.
그런데 책방으로 36년을 속초와에 지키다 보니까 그냥 여기는 우리가 지켜야 될 곳, 우리가 사랑해야 될 곳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그 손님들도 요구를 하고 또 과감하게 투자도 하고 그래가지고 2003년에 속초 구도심의 위치로 확장 이전을 한 다음에 2017년에는 공간을 더 정비하는 외관 공사를 해서 지금은 무려 250평에 9만 부 도서를 갖춘 종합 서점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네 책방이 이제 어떤 면에서는 동네에서 사랑받으면서 점점 매출도 올라가고 그래서 커지는 그런 경우들도 이제 덜어는 이제 찾아볼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이 코로나19가 또 방구석 여행도 하게 했고 여러 가지를 하게 했는데 방구석 독서 모임이라는 게 또 있었다고요?
그렇죠. 실제로 뭐 그 독서 모임 같은 경우는 이 서점이 단골 손님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매장의 일부 공간을 이렇게 사람들이 같이 이제 세미나 보통 우리가 이제 토론회를 할 수 있게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이번에 책 이런 걸 정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책을 읽고 서로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른 서점은 안 가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생각이 있는 집 같이 작가나 이런 뭐 좀 셀럽이라고 보통 이제 남한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람들을 모셔다가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작가들 사인회도 열어줘요. 이런 공간에서. 그러면 더더욱 동네에서는 최고 이름난 그런 문화 공간이 되는데 그렇게 그 활용을 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또 속초에 있는 문우당 서점 같은 경우는 특히 글쓰기 수업도 한대요.
굉장히 이쯤 되면 뭐 서점이라기보다는
공방도 열었어요.
문화 공간.
그리고 책방 마실이라고 하는 곳도 있는데 여기는 이제 춘천에 있거든요. 춘천이 굉장히 낭만적인 곳이고 그래서 화가들도 많고 글쓰기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이 살아요.
거기 소양강변에서.
근데 여기 동네 글쟁이들이 뭐 주기적으로 여기 모인답니다. 그래서 같이 서로 글 쓰는 모임들을 갖다 가져서 뭐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그 뜻 있는 일들을 지역 사회를 위해서 한다니까 여기서도 이제 방구석 시리즈가 탄생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서점도 있다고 하던데요. 펜션 겸 서점.
최근에 진짜 독특한 기타 서점들이 늘어났어요. 그런 것 중에 아이디어가 아주 반짝반짝한데요. 책을 실컷 읽으면서 숙식까지 할 수 있는 곳.
너무 좋네요.
그런데 경치 좋은 곳에 있어요, 또.
그러니까 어딘가요? 당장 가야겠습니다.
여기를 가면 그냥 자기가 먼저 딱 들어갈 때 방을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자기가 원하는 오늘 이번에 읽겠다라고 하는 책들을 다 이렇게 골라서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책을 읽으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뒹굴뒹굴하면서 하루를 지내면서 재미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서점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펜션형 서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한국의 숙박시설 중에서 제일 이제 경치 좋은 곳에 아주 별장처럼 짓는 이런 그 공간인데 여기에서 책을 갖다 이렇게 마음껏 볼 수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기가 원하는 책은. 그래서 이런 곳들은 책들이 신간 서점보다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특히 좋아할 만한 특별한 테마가 있는 주제가 있는 그런 책들을 갖춰놓는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밤새 이렇게 술을 한 잔씩 하면서 책을 보고 또 살 수 있는 그런 서점이 있는데 이런 서점은 밤에 맥주와 함께하는 토론회, 맥주와 함께하는 책 모임 이런 걸 연대요. 그러면 그 책도 읽고 또 이 맥주 한 잔도 나오고 물론 맥주를 추가할 때는 돈을 더 내야 되겠죠. 그리고 옛날에 만화방 아세요? 만화방? 만화방을 보면 이 만화방에 돈을 얼마 내고 만화책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일정한 돈을 내고 책을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서점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런 서점은 일종의 책 대여점 같은 서점인데 더 재밌는 것은 책을 사면 대여할게요라고 해서 돈을 처음에 냈잖아요. 5천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돈은 돌려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뭐 동네 서점, 기타 서점에 펜션 서점까지 굉장히 많은 서점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요. 한국에 정말 이렇게 많은 서점들이 있다는 걸 저도 오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사실은 이 책방이 동네 사람들을 다 이어주는 그런 어떤 소통의 공간이 되어버린다는 게 네. 굉장히 특별한 일이거든요.
그러네요.
원래 옛날서부터 그런 일을 했었지만 그런 의미를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하나씩 살려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특히나 이제 북한에서 오신 네. 그런 탈북 시민들이 좋아하는 공간이 되고 있어요.
네.
실제로 한국에 서점을 자주 다니시면서 느낀 소감 같은 걸 적은 글을 봤는데 한국 서점에서는 북한에서 만나지 못했던 다양하고 큰 세상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실제로 거기에서 책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아이디어와 그리고 문화를 만나게 되니까 그런 마음들을 한 번쯤 이렇게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고
네.
북한 주민 여러분들도 더 다양한 신기한 책방들에서 이런 넓고 큰 세상을 만날 수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해 주신 한국의 기타 서점들 저도 한번 꼭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동네 서점들이 하나둘씩 사라져가는 가운데 참신한 아이디어와 변화로 새로운 활로를 개척한 특별한 동네 서점들, 서점 이상의 문화나 교육의 공간으로도 활용되는 한국의 기타 서점들에 대해 얘기 나눠봤습니다. 김성수 시사문화평론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